자,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때는 2025년 10월이고요. 중국 동부 장쑤성에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공장지대입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랑 막 금속 가공하는 냄새가 꽉 찬,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해 보이는 공장 바닥인데요. 여기를 정장 차림의 일행이 아주 꼼꼼하게 살피면서 걷고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일화군요.
네, 맞아요. 이분들이 다름 아닌 테슬라에서 비밀리에 파견된 심사단이었거든요. 그들은 막 산더미처럼 쌓인 부품이라 쉴새 없이 돌아가는 로봇 파일들 사이를 지나면서 공장장들한테 딱세 가지 질문만 아주 집요하게 던졌습니다. 그첫 번째가 이 기술이 당신들 회사만의 고유한 것인가? 그리고 수량을 10배, 100배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도 이 정밀한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면서 원가를 잡을 수 있는가? 이거였죠.
사실 이세 가지 질문이 단순히 납품업체를 고르기 위한 평범한 테스트를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그냥 멋지게 걷는 로봇 딱한 대를 만드는 거랑 세상을 뒤덮을 만큼 거대한 물량을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리적 도전이니까요.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네. 테슬라 심사단은 이 공장들이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될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번 심층 탐구의 목적도요. 그저 뭐 최신 로봇 부품 회사들 이름이나 쭉 나열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로봇 산업의 판도를 완전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는 그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의 진짜 실체를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볼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 트렌드가 아니라 물리적 세계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시스템의 어떤 작동 원리나 다름없으니까요.
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입을 빌려서 옵티머스 천만 대 양산을 외쳤을 때 다들 그냥 그 천만 대란 숫자에만 압도당했잖아요.
네, 다들 그랬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막 파고들다 보니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더라고요. 테슬라가 그 목표를 딱 외쳤을 때 이미 로봇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의 약 70%가량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와, 70%요? 그게 그러니까 옵티머스라는 껍데기에 미국 회사의 로고가 박혀 있을지라도 사실 그 안에서 박동하는 근육이랑 뼈대의 70%는 중국의 공급망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건 진짜 글로벌 제조의 중심축이 이미 조용히 이동해버렸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죠.
테슬라 로봇인데 속은 70%가 중국산이라니. 진짜 시작부터 약간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대체 하드웨어 밑바닥부터 클라우드의 대뇌까지 이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로봇의 몸통을 구성하는 핵심, 즉그 뻣뻣한 쇳덩어리의 움직임을 부여하는 관절 부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의 핵심은 단연 감속기입니다. 모터가 막 윙! 하고 엄청난 속도로 회전할 때그 빠르고 가벼운 회전을 무거운 물건을 딱 들어 올릴 수 있는 강력하고 묵직한 힘, 그러니까 토크로 변환해주는 장치거든요.
아, 약간 자전거 기어 같은 거군요.
맞아요. 자전거 기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딱 쉽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 기어를 바꾸면 페달은 빨리 돌지만 바퀴는 천천히, 대신 아주 강한 힘으로 굴러가게 되잖아요. 테슬라 옵티머스 한 대에만 정밀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하모닉 감속기가 무려 14개나 들어갑니다.
14개나요? 네. 원래 이 정밀기계 시장의 완전 절대적인 지배자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회사였습니다. 최고급 제품 하나에 대략 1,100 위안에서 1,200 위안 정도의 가격표가 딱 붙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녹적캐파, 영어로는 리더드라이브라는 회사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판이 바뀝니다. 일본 제품이랑 스펙상 거의 동일한 물건을 600에서 750 위안에 시장에 확 풀기 시작한 거예요.
잠깐, 1200 위안짜리를 단숨에 600 위안으로요? 그거 거의 반값 아닙니까?
네, 반값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더 문제입니다. 그 뒤를 바짝 쫓는 레보케파라는 또 다른 중국 기업은 아예 573 위안까지 가격표를 깎아 내렸어요. 일본 최고급 제품 가격의 절반조차 안 되는 셈인 거죠.
세상에, 반에 반토막을 내버렸네요.
그렇죠. 부동의 1위인 일본 기업이 우리는 1년에 347만 대만 안정적으로 생산하겠다 이러면서 품질 유지랑 좀 보수적인 생산 계획에 머물러 있을 때요. 중국 회사들이 무자비한 가격 파괴를 무기로 그 시장의 빈틈을 진짜 무섭게 파고든 겁니다. 그 결과 녹적회파는 2025년 한 해에만 매출이 47% 뛰고 순이익은 두 배 넘게 폭등한 아주 기염을 토했죠.
잠깐만요. 기업이 돈을 버는 건 당연히 좋은데 사실 가격을 그렇게까지 후려치면 결국 업계 전체의 이익구조, 그러니까 마진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아무리 중국이라도 원가라는 게 당연히 있을 텐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화려한 승리의 이면에 딱 숨겨진 날카로운 균열입니다. 가격 경쟁이 도를 넘어설 정도로 치열해지다 보니까요. 한때 40%를 훌쩍 넘기면서 황금알을 났던 업계의 매출 총이익률이 이제는 25%에서 35% 구간까지 완전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 수익선이 확 떨어졌군요.
더 심각한 건 생산 능력이에요. 2025년 기준 전 세계 하모닉 감속기 생산 능력이 대략 500만 대에 달하는데 실제 가동률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된다고요?
네. 즉 시장에서 팔리는 양보다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아주 극단적인 과잉 생산 상태에 빠진 거죠. 거기에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몇 년씩 굴러갈 때 견뎌야 하는 내구성, 즉 그 마모를 버티는 힘에서는 여전히 일본 제품의 벽을 완전히 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아, 저는 이 금속 부품을 깎고 조립하는 과정이 약간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빵을 굽는 감각이랑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레시피나 오븐의 온도, 도면 같은 건 후발주자가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당장 베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베낄 수 있죠.
하지만 그날의 습도에 따라서 반죽의 찰기를 손끝으로 느끼고 조절하는 그 미세한 손의 감각, 막 수만 번 쇳덩어리를 깎아보고 다듬어본 그런 공학적 직관은 하루아침에 공장 라인만 깐다고 딱 복사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와, 기술의 본질을 아주 꿰뚫려 완벽한 비유네요. 도면은 디지털이지만 마찰이랑 마모는 철저히 아날로그적인 물리법칙이니까요. 바로 그 손의 감각이 부족해서 중국 기업들이 가장 뼈저리게 한계를 느끼는 병목 현상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딘가요?
하나는 아주 무거운 하중을 견뎌야 하는 허리나 무릎에 되어가는 RV 감속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직선 운동을 만드는 행성 롤러스크류라는 부품입니다. 이 분야들은 여전히 장인의 나라, 일본과 유럽이 꽉 잡고 있죠.
아, 그 행성 롤러스크류, 로봇이 다리를 굽히고 펼 때, 그러니까 관절을 앞뒤로 당기고 밀 때 쓰는 그 핵심 부품 말씀이시죠. 그 모터에 뱅글뱅글 도는 회전 운동을 직선으로 확 찌르고 당기는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장치요. 옵티머스 한 대에 이것도 14개나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겁니까?
이 스크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요. 나사고를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0만분의 1미터 단위로 진짜 오차 없이 깎아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조금만 어긋나도 로봇이 걸을 때 삐걱거리거나 금방 부품이 갈려나가 버리거든요.
100만분의 1미터요. 상상도 안 되네요.
네. 이 정도의 엄청난 고정밀 연삭 기술을 구현하려면 특수한 공작기계가 필요한데 중국은 아직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하지 못해서 스위스나 독일 같은 곳에서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하려고 기계를 확 돌리면 양품률, 즉 불량 없이 완벽하게 깎인 제품이 나오는 비율을 잡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스위스산 기계에 의존해야 하니까 당연히 뭐 원가 절감이나 양산 속도에 확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중국은 이 치명적인 병목을 도대체 어떻게 뚫어내려고 합니까?
여기서 중국 특유의 돌파력이 또 나옵니다. 오저우 신춘이나 베이터 과기 같은 중국 기업들은 아예 발상을 딱 전환해버렸어요. 정밀기계의 역사가 짧다면 우리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깎아본 다른 분야의 기술을 가져오자, 이렇게 한 거죠.
다른 분야 기술이요? 그게 뭔데요?
바로 자신들이 원래부터 아주 잘하던 전기차의 자동차 쉐시랑 베어링 가공 기술을 로봇 스크류에 그대로 이식하는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차체의 그 육중한 무게랑 진동을 견디게 만들던 금속 가공 노하우를 로봇의 다리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기업들이 현재 무려 100억 위안 단위의 돈을 연구개발에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와, 자동차 부품을 깎던 그 거친 솜씨를 아주 미세한 로봇 부품의 벽을 뚫는 데 사용하겠다. 정말 무서운 집념이네요. 좋습니다. 하드웨어의 가격 파괴랑 그 한계점에 대해선 확실히 그림이 명확해졌어요.
네.
그런데 뼈대랑 관절을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결국 로봇이 가치를 가지려면 물리적 환경이랑 직접 부딪히고 작업을 수행하는 끝단, 그러니까 손이랑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몸통을 지나서 모터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거기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영역에서는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 기업 간의 아주 거대한 전략 노선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거인 모두 저장성 닝보 지역에서 전기차 부품 납품으로 몸집을 훅 키운 아주 부자 기업들인데요. 탁보 집단 그리고 사마지콩이 그 주인공입니다.
탁보 집단과 사마지콩이요?
네. 같은 전기차 부품사 출신인데 이 로봇 시장을 먹기 위한 접근법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라 탁보 집단은 어떤 카드를 딱 꺼내 들었나요?
탁보 집단은 철저한 모듈화를 택했습니다. 모터 하나, 스크류 하나, 센서 하나를 이렇게 낱개로 쪼개서 파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한 덩어리로 싹 조립해서 로봇 제조사가 레고 블록처럼 찰칵 끼우기만 하면 바로 관절이 완성되는 일체형 모듈을 파는 거죠.
아, 묶어서 판다.
네, 스스로를 부품사가 아니라 테슬라의 0.5단계 공급자로 포지셔닝한 겁니다. 심지어 테슬라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려고 저 멀리 멕시코에 대규모 공장까지 띄어서 막 돌리고 있죠.
공급망을 묶어서 통째로 삼키겠다는 엄청난 야심이군요. 그럼 반대로 사마지콩은 어떤 전략입니까?
사마지콩은 고독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들은 넓게 펼치지 않고요. 회전 관절이라는 단 하나의 핵심 부품만을 진짜 미친 듯이 깊게 파고들고 있어요. 이 관절 하나만큼은 세상 누구도 못 따라오게 만들어서 절대적인 핵심 공급자로 딱 자리 잡겠다는 전략이죠.
오, 한 우물만 파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딱 보면 아주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이 로봇 사업 부문에서만 당장 2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70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라인을 돌리고 있거든요.
잠깐, 2억 위안 적자요? 아니, 수익도 안 나는데 왜 그렇게 피를 막 흘리면서 라인을 유지하는 거죠? 당장 돈이 되는 전기차 부품이나 좀 더 만들면 될 텐데요.
일론 머스크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테스트는 끝났다. 옵티머스 100만 대 생산 시작해! 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 그 거대한 주문이 떨어지는 순간을 딱 쟁취하기 위해서죠.
아, 미리 준비하는 거군요.
네, 그때 가서 부랴부랴 라인을 깔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적자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미리 생산 라인을 가동해 두고 우리는 당장 내일 10만 개 단위의 관절을 분량 하나 없이 뽑아낼 수 있다. 이걸 테슬라한테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와, 100만 대라는 미래의 약속에 진짜 기업의 명운을 건 아주 살벌한 베팅이네요. 그런데 로봇이 작업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관절 모듈이나 모터를 넘어서 진짜 인간처럼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끝단, 즉 손이 완전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25년 7월 상하이 AI 대회에서 이 로봇 손과 관련해서 아주 기묘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던데요.
네, 인시로봇이라는 회사가 상하이 대회에서 무려 3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대 수준의 초저가 로봇 손을 턱 선보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충격이었냐면요. 전시장에 모인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이 로봇선을 막 직접 만져보고 원격으로 조종해보려고 수십 미터씩 완전 길게 줄을 섰을 정도예요.
엔지니어들이 줄을 설 정도면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상하이 대회의 열기가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대한 산업적 통계로 확 이어졌다는 겁니다. 2025년 전 세계 인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 몸체 총 출하량이 대략 1만 8천 대 수준이었거든요.
1만 8천 대요?
그런데 로봇의 끝단인 손해 양산 출하 수는 무려 2만 대를 훌쩍 넘겼어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로봇 몸통보다 손이 더 많이 생산되고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로봇 한 대에 손이 두 개 달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몸통 없는 손만 그냥 따로 팔려나갔다는 말씀이군요. 대체 누가 그 수많은 손을 막 사간 겁니까? 뭐 장식용으로 쓸 리도 없고요.
바로 북미, 일본, 한국의 로봇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들이 완전 싹쓸이에 간 거죠. 이게 현재 로봇 산업의 가장 아이러니한 구도예요. 해외 스타트업들 입장에선 인간의 손처럼 20개가 넘는 관절을 막 유기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수십억 원의 R&D 비용을 들여가며 2, 3년씩 어렵게 자체 개발하느니 당장 500만 원이면 딱 살 수 있는 중국의 고성능 로봇 손을 그냥 사오는 게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마치 우리가 PC 조립할 때 마우스나 키보드를 그냥 표준 부품처럼 사다 끼우듯이 중국산 로봇 손이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표준 부품으로 통째로 막 수출되고 있는 겁니다.
와, 해외 기업들이 완전 자존심을 버리고 자체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가성비가 압도적이라는 거군요. 하지만 전 여기서 조금 딴지를 걸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박람회장에서 되게 깨끗한 탁자 위에 놓인 종이컵을 막 예쁘게 집어올리며 박수 받는 거랑요. 하루 종일 먼지가 막 날리고 용접불꽃이 확 튀는 그런 거친 자동차 공장 라인에 투입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아, 아주 예리하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2020년 현재 이 기업들이 딱 마주한 진짜 가혹한 시험대죠. 시연용 로봇소는 잠깐의 퍼포먼스만 멋지게 보여주면 되지만 실제 공장에 투입된 로봇소는 무거운 금속 부품을 하루에 만 번씩 쥐고 놓으면서 관절이 막 마모되는 걸 다 견뎌야 하거든요.
만 번씩이나요?
네. 진동, 열, 먼지 속에서 적어도 석 달, 반년 이상은 고장 없이 버틸 수 있는 산업용 내구성을 완벽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내구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500만 원이라는 싼 가격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장인의 그 손 감각, 즉 물리적인 내구성의 벽을 여기서 또 한 번 탁 마주하게 되는 거네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물리적 하드웨어의 상황을 한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부품으로 다져진 자본이랑 공장 라인을 무기로 미친 듯이 가격을 확 후려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로봇손 같은 아주 복잡한 부품마저 표준품으로 막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한의 정밀도랑 내구성 앞에서는 좀 멈칫하고 있죠.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몸통이 아무리 싸고 진짜 강철처럼 튼튼해져도 그 몸을 조종하는 뇌가 멍청하다면 그건 로봇이 아니라 그저 비싼 무선 조종 장난감이나 다름없잖아요. 환경을 탕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 즉 머리가 있어야 진정한 휴머노이드죠. 이제 이 대뇌 역할을 하는 AI 반도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첨단 AI 칩을 모조리 다 막아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도대체 중국은 이 로봇 머리에 들어갈 칩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그 국가의 강제력이 판을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가 전면에 딱 나서서 무려 2조 위안, 하나로 약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전국 AI 데이터 센터만 구축 계획을 내놨어요.
380조 원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살벌한 조건을 달았죠. 앞으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새로운 인프라의 80% 이상은 뭐 성능이 어찌 됐든 간에 무조건 자국산 칩을 써라. 이렇게요.
80% 강제 할당이요. 아니 엔비디아 칩이 구하기도 힘들지만 설령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도 성능이 확 떨어지는 중국산 칩을 억지로 그냥 끼워 넣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 강제 할당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화웨이의 승등, 그러니까 어센드 950PR 같은 AI 칩입니다. 근데 이 칩의 스펙을 냉정하게 딱 평가해보면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은커녕 완전 구형인 H10과 비교해도 연산 성능이 80%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아, 80% 수준밖에 안 되나요?
게다가 AI 연산의 완전 필수적인 메모리 대역폭을 결정하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역시 한국 기업들이 공급을 확 끊으면서 구형 메모리에 간신히 좀 기대고 있는 형국이죠. 누가 봐도 세계 최고가 아닌 80점짜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재가 만들어낸 아주 기막힌 역설이 하나 발생합니다.
기막힌 역설이라? 아니, 안 좋은 칩을 쓰는데 대체 무슨 역설이 생겼죠?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AI 모델 개발사인 딥시크가요. 최근 V4 모델을 딱 발표하면서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 화웨이의 80점짜리 칩 환경에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최적화하겠다고 선언을 딱 해버린 겁니다.
아,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맞춘다고요?
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억지로 한 몸이 되기로 결단을 내린 거죠. 그러자 화웨이 칩에 대한 주문이 진짜 미친 듯이 폭주하면서 단기간에 칩 가격이 20%나 폭등해버렸습니다. 미국의 그 목조르기가 오히려 중국 내부의 칩 생태계에 강제적인 폭발력을, 이른바 역설적 호황을 선물해버린 셈이 된 거죠.
와, 진짜 엔비디아의 우월한 하드웨어를 못 구하니까 아예 자국산 80점짜리 하드웨어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뼈를 깎아가며 아주 찰떡까지 맞춰버렸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화웨이는 단순히 칩만 덜렁 던져준 게 아니에요. 캔 넥스트, 그러니까 캔 넥스트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거의 모든 AI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CUDA 환경에서 코드를 다 짜잖아요. 캔 넥스트는 일종의 완전 만능 번역기 역할을 해서 개발자들이 기존 엔비디아 언어로 짜놓은 방대한 코드를 화웨이 칩 환경으로 아주 쉽게, 진짜 버튼 몇 번 누르는 수준으로 싹 옮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존 생태계를 떠나서 화웨이로 확 갈아타는 전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준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하드웨어의 약점을 소프트웨어 번역기로 딱 메워버린다. 아주 뭐 훌륭한 전략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가 그 캠브리콘이라는 중국 칩 설계 회사의 흑자 전환 소식에 다다랐을 때 숨이 턱 막히는 숫자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아, 어떤 숫자죠?
이 회사의 칩을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서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주는데 수율이 고작 20% 대라고 딱 적혀 있었습니다. 수율이 20%라는 건 반도체 웨이퍼에서 칩 10개를 구워내면 8개는 불량이라서 쓰레기통에 냅다 버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죠? 일반적인 시장 경제라면 이런 회사는 솔직히 한 달도 못 버티고 파산하잖아요.
당연하죠. 경제성이 없으니까요.
네, 경제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 버려지는 칩 8개의 비용을 나머지 2개에 전가해가면서까지 오직 정치적 자립이라는 그 목표 하나로 칩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이런 기형적인 모델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요?
그 의문이 현재 중국 반도체 굴기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아주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조차 이 현상을 두고 경제적 이윤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생산의 극치라고 완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버려지는 실리콘 쓰레기 더미 위에서 국가 자본이라는 무한한 생명수를 마시며 꾸역꾸역 숫자를 채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꾸역꾸역 채우는 거군요.
하지만 중국 수뇌부의 전략은 확고합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던 몇 개를 가져다 버리든 상관없다. 일단 칩이 시장에 확 깔려야 생태계라는 톱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다. 이런 마인드죠. 그리고 이렇게 꾸역꾸역 만들어진 칩이란 기술들은 단순히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만 머물지 않아요. 바로 로봇의 손의 역할로 고스란히 이식되고 있습니다.
대뇌가 아니라 손해요? 그들의 차이가 뭡니까?
대뇌가 막 복잡한 철학적 고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영역이라면요. 손에는 뜨거운 것을 딱 만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확 빼거나 걸을 때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딱 잡는 그런 실시간 반응 영역입니다. 호라이즌 로보틱스라는 중국 기업을 보면 이 흐름이 엄청 명확해져요. 이 회사는 원래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센서랑 칩 기술을 만들던 곳이거든요.
아, 자율주행 기업이요?
네. 그런데 최근 이 기술을 두 발로 걷는 로봇의 손에로 완전 통째로 옮겨오고 있어요.
아, 듣고 보니까 자동차가 엄청 복잡한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피하고 차선을 딱 유지하는 기술이나 두 발로 걷는 로봇이 막 어질러진 방안을 걸어가며 의자를 피하고 장난감을 안 밟는 기술이나 결국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진짜 밀리초 단위로 실시간 처리해야 한다는 그 본질은 똑같겠네요. 그냥 자동차 바퀴 대신 로봇 다리가 달린 것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정형화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탁 지형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알고리즘은 본질적으로 자율주행이랑 휴머노이드가 완벽히 동일하니까요. 자율주행에서 쌓은 그 방대한 주행 데이터랑 노하우가 그대로 로봇의 균형 감각으로 싹 이식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딱 맞춰지면서 약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림이 보입니다. 로봇 하드웨어 회사들은 부품 원가를 단 1원이라도 더 줄이려고 진짜 피 튀기는 진흙탕 싸움을 막 하고 있고요. 칩 제조사들은 수율 20%라는 진짜 처참한 상적표를 들고 국가의 동줄에 의지해서 피를 흘리며 칩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모두가 완전 밑바닥에서 뼈를 깎고 있잖아요. 그럼 이 거대한 로봇판에서 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진짜 권력을 딱 쥐고 있는 최종 승자는 대체 누굴까요? 저는 클라우드를 지배하는 거인들, 즉 알리바바라 텐센트 같은 이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이 모든 생태계의 진짜 흑막처럼 보이거든요.
아, 그 흐름의 끝을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알리바바랑 텐센트 같은 빅테크 권력자들은 철판을 막 깎고 모터를 조립하는 그 험난한 진흙탕 제조업에 직접 손을 안 담굽니다. 대신 그들은 로봇의 영혼이자 기억을 장악하려고 하죠. 알리바바가 최근 출시한 Q1 로봇 스위트, 이 QN 로봇 스위트가 그 소리 없는 전쟁의 아주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Q1 로봇 스위트요? 이름만 딱 들어서는 그냥 무슨 소프트웨어 패키지 같은데 이게 로봇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무기입니까?
이게 자본력이 되이 부족한 수많은 영세 로봇 제조사들을 향해 던지는 아주 치명적이고 달콤한 제안이에요. 알리바바는 약간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너희 로봇 머리에 비싼 AI 칩 사서 달지 마. 배터리만 빨리 달고 원가만 쭉 올라가잖아. 대신 로봇에 인터넷만 싹 연결해놔.
와, 솔깃하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알리바바 클라우드 API에 딱 접속하면 로봇이 목적지를 스스로 막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복잡한 물건을 척 집어 올리는 조작 능력, 그리고 방안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확 이해하는 세계 모델까지 우리가 클라우드의 슈퍼컴퓨터로 다 계산해서 쏴줄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와, 로봇 회사들 입장에선 진짜 덥석 물 수밖에 없겠네요. 막대한 인공지능 개발비도 확 아끼고 로봇 본체의 원가도 완전 낮출 수 있으니까요. 당장 공장에 뭐 로봇을 팔아야 하는 중소기업한테는 완전 동화줄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알리바바가 뭐 자선사업가도 아닌 텐데 그 엄청난 연산 능력을 빌려주는 대가로 영세 기업들한테서 뭘 뺏어가는 겁니까?
바로 21세기 물리세계의 진짜 석유, 현장 데이터입니다.
아, 데이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만, 수십만 대의 로봇들이 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되뇌를 공짜처럼 빌렸으면서 전 세계 공장, 물류창고, 그리고 사람들의 집안 거실을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로봇이 걷고 물건을 탁 만지고 심지어 넘어지면서 얻는 그 생생하고 아주 방대한 물리세계 센서 데이터들이 로봇 회사가 아니라 알리바바의 데이터 센터 서버로 완전 남김없이 쫙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들은 로봇을 그냥 일종의 통신 단말기로 삼아서 전 세계를 싹 쓸어 담는 아주 완벽한 물리 데이터 진공 청소기를 웽 하고 돌리고 있는 거죠.
와, 정말 소름 돋는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로봇 회사들은 그냥 빈 껍데기만 팔고 로봇이 겪는 모든 물리적 세계의 경험치랑 지능은 전부 알리바바의 서버에 축적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쪽 생태계의 영원한 라이벌인 텐센트는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쪽은 아예 막 돈으로 시장을 폭격하고 있던데요.
텐센트의 방식은 훨씬 더 무력적이고 되게 직접적입니다. 이들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아예 위에서 아래까지 수직으로 확 꿰뚫어버리려 하거든요. 기술적으로는 MOT랑 MOE, 그러니까 모티와 모에라는 이원화 구조를 짰습니다. 단말기에 되게 가벼운 모델인 MOT를 심어서 아까 말한 반사신경 같은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처리하고요. 좀 무겁고 복잡한 추론 전문가 모델인 MOE는 클라우드에 딱 둬서 서로 협업하게 만드는 식이죠.
아키텍처부터 딱 나눠놨군요.
네. 근데 그 이면을 보면 훨씬 더 무서운 게 바로 텐센트의 자본력입니다. 이들은 최근 전 세계 AI 업계를 경악하게 한 대형 언어 모델 회사 딥시크에 진짜 단숨에 100억 위안, 약 1조 9천억 원을 확 쏟아부었어요.
1조 9천억 원이요? 진짜 규모가 다르네요.
그것도 모자라서 로봇 본체를 만드는 제조사인 아지봇, 그리고 로봇의 뇌를 설계하는 칩회사 연원과기까지 막대한 지분을 사들이면서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칩 설계, AI 뇌, 그리고 로봇 껍데기까지 모두 텐센트라는 하나의 지위 아래 착착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수직통합 제국을 지금 건설 중인 겁니다. 바이두나 징동 역시 자신들이 가진 그 거대한 물류창고의 동선 데이터를 로봇 훈련장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이 데이터 순환고리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있죠.
와.
이걸 더 큰 그림과 딱 연결해보면 중국 로봇 생태계에 정말 소름돋는 수직통합 생태계 분업이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수직통합 생태계 분업이요?
네. 가장 밑바닥에서는 150개가 넘는 하드웨어 기업들이 뼈를 깎는 원가 경쟁을 하면서 싸구려 육체를 막 만들고요. 중간에서는 국가 자본이 무한정 돈을 들이부어가며 강제로 두뇌 칩의 자급자족을 어떻게든 이뤄냅니다.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서 빅테크가 공짜에 가까운 클라우드 모델로 그 텅 빈 육체에 영혼을 불어넣고 전 세계의 데이터를 완전 쓸어 담는 거죠. 빈 로봇 껍데기는 돈만 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 이 물리세계의 미래 권력은 그 껍데기 안에서 흐르는 데이터랑 플랫폼을 쥐는 자가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청사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일상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스마트폰이라는 그 작은 유리화면 생태계를 꽉 장악했던 애플이랑 구글이 지난 10년 넘게 우리의 삶을 완전 지배했듯이 이제 여러분이 걷는 거리이라는 사무실, 그리고 생활하는 거실이라는 이 물리적 세상 전체가 통째로 특정 기업들의 운영체제 플랫폼으로 빨려들어가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단지 그 단말기가 스마트폰에서 로봇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장인의 손길 대신 무자비한 가격 후레치기로 탄생한 값싼 하드웨어 부품, 그리고 경제성을 무시하고 막 밀어붙이는 국가 주도의 칩셋 생태계, 여기에 모든 물리적 경험 데이터를 진공청소기처럼 쫙 집어삼키는 빅테크의 클라우드까지,
이 세 가지 힘이 기형적으로 꽉 얽혀서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시너지가 바로 2026년 중국 로봇 산업의 진정한 무서움이자 진짜 실체인 겁니다.
오늘 이 방대하고 되게 복잡한 시스템의 해부도를 전문가님과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탐구에서 다룬 자료들의 이면에 딱 숨겨져 있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탁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저희가 앞서 막 바늘 굽는 장인에 비유하면서요. 일본과 유럽 엔지니어들의 기계공학적인 손의 감각, 그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극도의 물리적 정밀도가 여전히 중국 하드웨어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핵심 병목이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극도로 진화하는 AI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모델이 지금보다 훨씬 진짜 무섭게 똑똑해져서요. 하드웨어 부품이 조금 싸구려거나 뭐 깎인 면에 약간 물리적인 오차가 있더라도 저기 클라우드 위에 AI가 실시간으로 로봇의 무게중심이랑 궤적을 스스로 막 재계산해서 그 오차를 완벽하게 탁 덮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마치 완전 엉망진창으로 반죽된 밀가루를 탁 넣어도 AI 오븐이 알아서 온도를 초단위로 싹 조절해서 아주 완벽하고 바삭한 크로와상을 딱 구워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리적 한계를 소프트웨어의 뇌가 그냥 초월해버린다. 아, 진짜 등골이 확 서늘해지는 아주 완벽한 가정이네요. 만약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불완전함을 실시간으로 다 덮어버릴 수 있다면 진짜 더 이상 수십 년간 쇠를 깎아온 장인의 고가 부품은 사실 필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진짜 그 순간이 온다면 수십 년간 가까운 완벽한 기계공학적 장인의 가치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흩어져 버릴지도 모르거든요. 물리적 완벽함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하드웨어 장인, 아니면 그 물리적 오차마저 데이터의 힘으로 완벽히 극복해내는 똑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과연 미래 물리적 세계의 진짜 지배자는 어느 쪽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예리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